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6장. 종의 멍에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깊이 존경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형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은 주인을 믿음의 형제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섬겨서 일을 얻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같은 믿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순종하라고 권고하여라. 이것들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가르침과 일치하고 경건한 삶의 바탕이 되는 교리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논쟁과 말다툼을 병적으로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질투와 다툼과 악의에 가득 찬 말과 악한 의심이 생겨난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끝일 사이가 없다. 그들의 마음은 썩었고 그들에게서는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제적 이득을 얻는 수단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이득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죽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서 신앙을 버리고 헤매다가 극심한 고통을 많이 겪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도망쳐라. 그대는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라.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명한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왕들 가운데 왕이시요 군주들 가운데 군주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아무도 뵌 적이 없는 분이며 뵐 수도 없는 분이시다. 영예와 권세가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교만해지지 말라고 명하여라. 그리고 재산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명하여라. 재산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즐기게 해주신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에 부자가 되라고 명하여라. 그리고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라고 일러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앞날을 위해 보물을 쌓게 될 것이고 그 보물은 앞으로 그들이 참된 생명을 얻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들을 잘 지켜라.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반대 이론을 물리쳐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앞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천년은 하루와 같아 지나간 어제 잠시 깨어
신명기 제20장.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경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외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로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I have no castles, no earthly kingdom, but my cabin will do till I get home.
mansion yonder on the hills of glory.
Oh, I hope my
mansion is near God's throne.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Mother's mansion may be close by me across the golden avenue. She was the first one to teach me of heaven,
and the very
first one to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한 신앙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교훈으로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보는 것처럼 느낄 정도입니다. 율법사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려는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사악한 의도와 선하신 주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율법사는 악한 의도로 주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악한 의도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면서 생명의 교훈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진리를 비웃는 죄악을 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먼저 깨닫는 것은 미움의 냉혹함과 사람의 능력을 경험케 합니다. 가장 경건하게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올무에 밀어 넣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랑의 능력 앞에 수치스럽게 주저앉고 마는 이름뿐인 신앙의 허울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리셨음을 확신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중심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서 행하지 못할 수는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6절인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이미 예수도의 희생의 은혜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것인가를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들고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나 그것을 각자가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말씀은 읽는 각자에게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27절 말씀 중심으로 주신 법을 행하면 산다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기록되고 있는데 섬김의 대상은 둘입니다.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모두가 다 여행을 바라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그러나 다 해서 사랑하는가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기를 바라면서 다 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적당히 그것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까지도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섬기려 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우쭐대는 율법에만 밝은 머리만 똑똑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잘하는 것은 명절 때면 차례를 지내는 것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28절 말씀 중심으로 행하기 전까지는 생명이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을 보고 이를 깨닫게 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소경의 눈으로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가서 씻으라 하셨기 때문에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주님의 약속은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아직 생명은 없습니다. 행할 때 삶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 각자가 행함으로써 그 약속이 비로소 행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안다고 하는 것에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29절에 그렇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30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행할 사랑을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혼의 또 자연의 육신의 강도 만난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들에게는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시체에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아마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피해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마음, 시간, 물질, 사랑 모두를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쏟고 갑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오늘 우리 모두의 모범으로 예수도께서 제시하신 모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36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29절 하반절 율법사는 묻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특히 신앙의 사람들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귀가 닳도록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듣는 것보다 그 한마디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귀중한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에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실천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8절의 말씀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많고 진리이고 귀중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한 겁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은 성경 속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됨을 주님께서 이 귀중한 비유를 통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사에게 오히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쭉 이어서 읽은 다음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잠언에서 견고한 망대라고 번역한 구조물은 튼튼한 성탑을 뜻합니다. 튼튼한 성탑, 견고한 성, 높은 성벽. 옛날 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평소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위기 때 피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안전한 성탑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높은 성벽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착각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2절 상반절에서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11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여기서 특히 주목할 교만은 재물을 근거로 한 교만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 재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의 만족과 편리를 줄 뿐이라는 사실은 빨리 깨달을수록 복된 일입니다. 재물이 자기를 안전히 지켜준다는 철석같은 믿음을 죽는 날까지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겸손하게 살 때 가장 기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하반절에서 보듯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잡이라는 말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오래전에 처음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던 당시에는 앞잡이라는 말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비유적으로는 먼저 오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모양입니다. 겸손이 앞서가고 영광이 뒤따르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아쉽지만 그 영광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상을 주고 벌을 내리고 복을 주고 신원해 주시는 등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의 짐작과 기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예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큰 영광이고 주어진 날들을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최선을 다해 살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교회 일이 손에 익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생기기 시작한 나쁜 버릇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보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읽혀지는 경우가 많고 또 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저의 경우는 성경 공부, 통역, 편집, 출판, 녹음 등의 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보다 반박자 정도 앞서가려는 태도를 제 자신에게서 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판단을 내려버리고 제가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 자신에게서 벌써 몇 번씩이나 발견했는데도 아직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 나쁜 습관은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경청하고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질 때 조심스럽게 겸손히 대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제 1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네, 14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의 내면과 맺는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왠지 깊이가 있게 느껴지면서도 그 뜻이 다소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다가도 이보다 더 적절한 번역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보통 그냥 영이라고 번역하고 히브리어로는 숨, 바람, 영에 해당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 건강하면 질병을 이기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죠. 20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 문명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만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계시된 인간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깊고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육체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흔히 말하는 마음의 병도 있고 그 병이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지혜로운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 히브리어에서 사람의 속사람을 다양한 말로 부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은 이성, 지성, 감성 등으로 부르는 내면의 작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잠언 18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했습니다. 18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담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표현 방법을 원래 히브리어 문장과 비슷하게 바꾸어 보면 상한 영을 누가 감당하리요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니까 심령이 상하면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느꼈던 무게와 깊이를 조금 덜어내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잠언 18장 1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은 상처 입고 의지가 꺾여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토록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